마태복음 제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그때에는 동시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고기를 낚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낚는 것은 주님이 그분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심을 가리킵니다. 18장의 첫 부분은 믿는 이들이 이 생에서 그들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은혜를 나타내며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가리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이 문제로 여러 번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들에게는 풀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팔리시던 날 밤에도 그들은 여전히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홉 사람은 산기슭에 남아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즉 건축을 위한 반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자 하지, 누구도 작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한계 내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자 열망합니다. 크고자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실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과 비교하셨습니다. 한눈에 아이를 알아볼 수 있으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물을 필요가 없으며 단지 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는 거듭남을 가리키며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이것은 어린아이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인 채 할 수 있는 자는 틀림없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천국에 관한 세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역, 교회,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어린아이를 단지 예로 이용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니고데모는 거듭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는 이기심이 없으며 의존적이며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3절은 들어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4절은 크고 작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거듭난 후 낮은 데 머물러 있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러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조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절하며 그것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젖먹이들은 너무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60년 동안 목사였거나 20년 동안 장로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젖먹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만일 항상 이 조건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세를 낼 때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셨습니다. 믿는 이들이 지식에서 진보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도와주는 것은 옳습니다. 여기에서의 겸손은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교함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혀 이기심이 없었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바울은 경주를 하였으며 베드로나 요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상을 얻기 위하여 앞에 있는 것들만을 주의하였습니다. 겸손한 것은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거나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가 될 때만이 교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 이름으로는 나를 위하여보다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겨야 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믿는 이는 그들을 영접하거나 혹은 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은 육신 안의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는 더욱 나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겸손하셨으며 다른 한 면에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그는 겸손해야 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비록 그는 영생을 잃지 않는 것이지만 천년왕국에서 많은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사람이 실족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실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에 의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실족한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그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의 행위와 당신의 발의 행동이 당신을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을 지켜 실족케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러한 불이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불에 의하여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눈은 눈의 음욕을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봄으로써 음욕을 품는 자는 그러한 행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족케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족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멸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자는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쓸모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입니다. 스코필드와 켈리와 다른 형제의 단체들은 모두 여기에 천사들은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자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은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천사들이 게으르게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섬기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11절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뿐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그들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자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12절부터 13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말해줍니다. 여기에서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의도를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는 어떠한 믿는 이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길을 잃다. 양은 원래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양이 길을 잃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 이것은 단지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서는 주님 자신이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그분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주시고자 합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망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작은 양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 당신을 실족케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15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데 가졌던 것과 같이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져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그릇되며 죄를 범한 형제들을 교정하지 않았고 그릇되지 않은 형제들을 교정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교정할 때마다 그는 그도 역시 그릇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을 다루는 것은 쉽지만 악한 사람을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합당한 일을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다루기가 쉽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지만 모세는 이와 같이 합당한 일을 합당하지 않은 말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되었다고 해서 당신도 그릇되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지 말고 그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당신도 역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과 그 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점은 시기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먼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죄를 짓습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악을 감추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하라는 용감함이나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또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천국에서 가장 큰 미덕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형제를 책망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책망의 목적은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등장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듣지 않거든 당신이 그를 함께 사귈 수 없는 이방인과 멸시할 수 있는 세리와 같이 여길 수 있기 전에 당신의 모든 수단, 즉 두세 증인의 증언, 교회의 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의 의미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묶거나 풀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떡을 떼거나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때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재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그에 따라서 묶어 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묶어 푸는 것은 성령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자신을 신뢰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잘못될 것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이러한 권위를 가졌습니까? 로마 천주교회나 교황이 이러한 권위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앞부분의 이 구절을 연결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첨가합니다. 즉, 묶어 푸는 것은 형제들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늘에서의 대응됩니다. 두 사람은 복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19절은 특별히 단체적인 기도를 가리킵니다. 두 종류의 단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해방하며 복음의 문을 여는 기도들, 그리고 고난, 죄짐 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도입니다. 사탄, 악한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 등을 묶는 기도들입니다. 합심하여라는 단어는 영어화된 형태가 심포니인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환자를 질병을 통하여 징계하실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합심함이 없습니다. 합심함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견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느니라는 단어는 그 다음에 문장이 하나의 예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매우 귀합니다. 그것은 왜 그들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반드시 기도 집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집회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부름받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입니다. 우리는 철과 같고 주님은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지만 동은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우리로 함께 모이도록 하며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이도록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파의 이름 아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종교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다른 이름에 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며 또 다른 이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가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아래 소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배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름 아래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이름을 취한다면 그는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이며 신부로서 그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칭찬하십니다. 이 세 구절에 있는 교회는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는 바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교회 전체의 기본 형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교회는 교회 전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은 참지만 그들의 교파교회들이나 그들의 교회들의 구성원들을 욕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의 교파를 능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앞부분은 죄들을 범함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죄들을 범함과 천국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앞부분은 용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근거한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이 가장 관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곱 번은 세 번씩 두 번보다 더 많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내게 이르노니라는 구절은 주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은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 완전함 곱하기 7. 완전함 곱하기 10. 사람의 완전함은 490. 완전히 완전함입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 노인들은 구원받은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주님의 피를 통하여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노예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35절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노예들과 회개하려 하되는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잘못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혼돈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못한다면 조만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회개의 시기는 이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주시거나 위험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시거나 심한 징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가 오른 시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결코 휴거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은혜가 없으며 의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예들의 주인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그 형제의 목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23절부터 31절은 현 시대에 관한 것인 반면 32절부터 34절은 오는 시대의 심판대 앞에서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의 가르침은 이 생애에서 어떤 자가 그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다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회개할 때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빚졌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갚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종은 결코 전액을 갚을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그들의 매일의 생활 중에서 빚을 지는 것은 이 액수보다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이 회개에 있어서 주님은 많은 손실을 당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이것은 그 주인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를 원하심을 가리킵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에는 회개, 낮춤, 긍휼을 구함, 맹세와 헌신을 함에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는 그 종이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지 그 종이 빚을 기꺼이 갚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은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놓아보내면은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이 시대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주는 것과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오는 시대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의 의는 손상받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 대하여 참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빚을 깨끗이 지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의 기대를 훨씬 능가합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나가서는 하나님과 회개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 또는 징계의 시기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동료 노예는 구원받은 또 다른 노예입니다. 백 데나리온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것은 조그만 잘못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회개했지만 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종이 잠시 후에 그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의 동관에 대하여 난폭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종은 우선 염려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지 그의 빚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겸손했고 또 그가 비록 회개했지만 그 인상은 깊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속히 주님의 큰 긍휼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고 나단의 비유에서의 부자를 정죄했습니다.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빚은 적은 것이었으며 그의 동관은 똑같은 회개를 하였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긍휼을 구했으며 맹세를 하였습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비록 이자의 긍휼을 구하는 탄원이 그가 한 탄원과 같았지만 그는 처음에 그 자신의 탄원과 그가 긍휼을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의 모든 탄원이 염려에서 나온 것이지 그의 빚을 어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옥의 가두거늘은 그 일을 율법에 따라서 처리했으며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는 그것을 의에 따라서 했지만 의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받았던 긍휼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에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은 합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긍휼을 얻은 다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이는 것은 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구절은 이생에 관련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은 오는 시대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그것은 장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은 그가 앞에서 얻은 긍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절은 이 비유의 중심과 초점과 교훈입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의 주인은 그의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다. 의를 인하여 그는 이전의 긍휼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다 갚다는 천년의 형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은 요약입니다. 21절과 22절은 서원입니다. 23절에서 34절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요약컨대 이 비유는 현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이로부터 이 비유는 현시대의 문제에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많은 경우에 면전에서 혹은 입으로 혹은 행동에서 용서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믿는 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옥에 갇힐 것이며 그가 진 빚 모두를 갚을 때까지 풀려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믿는 이는 용서받도록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완고해서 머리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기를 거절하는 믿는 이가 없어야겠습니다.